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찾으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8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불들에서 나를 끌어내셨으며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나니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하였도다. 그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나보다 앞서갔으나 주께서 내 버팀 기둥이 되셨으며 또 그분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주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 18편은 그 맨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1절이 시작되기 전에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설명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다. 또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있고 또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나 대적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왕이 되기 이전에는 이 다윗의 원수가 됐던 사람이 불행하게도 참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인인 이 사울, 이 사울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가까워야 될 사이입니까?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가 되었었죠. 왕이 된 이후에도 더더욱 불행하게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또 다윗의 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참 죽을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이제 원수처럼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이전에 물론 더 앞서서는 그의 대적은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자기를 건지신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를 썼는데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나 또 성장했을 때나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이렇게 여러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성품 또는 하나님의 특징,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윗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건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를 미워한 자들,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 여기 다윗이 고백할 때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다. 나를 미워한 자들.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실체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 나를 미워하는 세력이 생기게 된 이러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과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 이래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래로 인간에게는 이렇게 끊임없이 그 인생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세력의 배후에 이제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건 사건을 통해서건 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로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붙어다니는 그러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윗을 포함해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제발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십시오 시편 72편 71편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사악한 자의 손과 불의하고 잔인한 자의 손에서 건지소서. 예, 사악한 자의 손과 불의하고 잔인한 자의 손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불의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대적 원수 마귀가 잔인한 것입니다. 또 59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피 흘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실체도 똑같지요. 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쉽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내 혼을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건지소서. 거짓말하는 입술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거짓과 속임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0편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의 또는 그러한 실체의 특징은 난폭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살 봐줘가면서 괴롭히지 않습니다. 잔인하고 난폭한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늘 이 성도들을 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지만 마귀는 우리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은사운동, 은사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성령 받았다는 그 체험을 보면은 그 몸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신데 우리 몸을 학대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그 영은 누구냐? 그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몸을 괴롭게 힘들게 하는 그 영은 그것은 성령님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시편 69편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거기 빠지지 말게 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들에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 인생에 수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빠지는 그런 수렁이 있습니다. 네, 깊은 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빠져서 허우적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게 인생의 이게 모든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 119편 13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학대에서 나를 건지소서. 사람의 학대에서 나를 건지소서. 예,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학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7절에는 또 보니까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보내사 나를 큰 물들과 낯선 자손의 손에서 빼내어 건지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낯선 자손의 이런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전혀 이해타산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59편 1절에 보니까 오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래서 이런 모든 세력,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해서 치려고 일어난 모든 세력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이 분명히 다윗에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것이 다 이제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인생의 비참함은 이 원수가 우리보다 강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약하다면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 무찌르고 대적하고 그들을 파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행한 것은 우리의 원수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6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사오니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보다 강하오니 그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실체가 나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 이들이 나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시편 18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니까 17절에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나니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적들이었으면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도 없이 다윗 선에서 해결했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빼내오셔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막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기까지 갔으면 순탄하게 순조롭게 그 땅을 정복해야 할 터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 가보니까는 이게 산 넘어 산이라고 이게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도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긴 거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뺑뺑뺑뺑뺑 돌게 된 이유 자체가 이제 그 거인들에 대한 그런 실체를 보고 겁을 먹었기 때문이긴 했죠. 근데 어쨌든 들어가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갔어도 그 거인들이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인생이 그냥 일사천리로 쫙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풍성함, 이것을 우리가 누려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복해야 하는 그런 이 거인들이 그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들에서 우리가 친구관계의 영역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영역이나 또는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정직해야 되는 영역이나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내가 정복해야 되는 그 골리앗들, 거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냥 그것이 정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의 신약적 이름이 예수라 그랬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그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큰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원수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그런 원수들,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은 우리 스스로 볼 때 그들에 비하면, 그 세력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다 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도저히 참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크고 강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배후에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이러한 배후에 마귀의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어려움이 너무 커서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채 주저앉아 있을 때 마치 우리 원수가, 이 마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까지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주가 자기를 건지실 줄로 그가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로다 하나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지금 주가 자기를 건지실 줄로 그가 신뢰하였도다 이 말은 이건 조롱하는 말입니다. 비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실 줄로 생각했나 봐. 바보 같은 놈. 병신 아니야? 하나님이 건지실 줄로 생각했었나 봐. 완전 바보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일을 당해서 우리가 정말 주저앉아 있고 낙담하고 있을 때 마치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지신다며, 하나님 돕는 분이라며, 근데 이게 뭐야?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원수의 조롱을 잘 보여주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열왕기하 18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 이 표현은 여러 왕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제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는 책이죠. 거기에 18장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 18장의 전반부에 보시면 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4절, 3절부터 보시면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내니 이 놋뱀이 우상 숭배의 역할을 했거든요. 대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타파하고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느스탄이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 이후에 유다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우리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아, 나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히스기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 이후에 유다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께 굳게 붙어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왕 히스기야가 이제 통치하던 그 기간 내에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유다와 이스라엘 이 역사를 좀 잠깐 머릿속에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왕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재판관들,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죠.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이방 민족들처럼 강력한 그 왕을 주십시오. 근데 사사는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그 안정된 어떤 그 이 권력이 이렇게 안정화된, 그래서 뭐 그걸 세습한다거나 이런 체제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불안정한 거죠. 늘 좀 언제든지 이게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하고 비슷하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뭔가 다른 인간적인 도움을 자꾸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는 않으셨지만 허락하셔서, 그래서 처음 왕을 세운 게 사울이었고, 사울이 40년 통치했고, 사울이 악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좌에서 내쫓아내시고 다윗을 세우셨죠. 그래서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40년을 또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솔로몬의 이 범죄들로 인해서 국가가 이제 두 개로 나뉘게 되면서 북쪽의 열 지파가 가서 북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남쪽에 두 지파가 모여서 유대를 형성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미안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열 왕국, 분단 왕국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이제 공존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 최강 제국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시리아가 남쪽 유대까지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열왕기하 18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군대의 대장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대장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지를 구축해 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죠. 유대의 그 대표들을 몇 사람을 이제 부른 것입니다. 자기네 그 앞쪽으로. 그 장면이 이제 7절, 17절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 이름이 참 어렵죠, 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 예루살렘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들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해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의 아들로서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 기록관 요아가 그들에게 가니라. 저쪽에서도 세 명의 이제 장수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너 죽을래 아니면 조공 바칠래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 대표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하는 말이 19절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죠.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신뢰하는 이 확신이 과연 무엇이냐. 너 뭐 믿고 이렇게 우리한테 배반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뭐 믿고 그러는 거야. 20절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싸움을 쓸 계략과 능력이 있다 하나 우리도 다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들은 헛소리다. 내가 이제 누구를 신뢰하기에 나를 배반하느냐. 보라 이제 내가 이 상한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신뢰하는도다. 니들 이집트 믿고 지금 까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집트 믿고 까부는 거야? 이집트는 끝났어. 아시리아가 이제 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2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도다. 신뢰하노라 하지만 그는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별거 아닌 신이잖아. 별거 아닌 신을 니들이 신뢰하면서 지금 감히 아시리아를 지금 배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아시리아 왕에게 보증금 내. 이렇게 여기 이제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조공을 바치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니들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속국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뜻도 없이 이제 이곳을 쳐서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주가 내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이 땅을 치고 멸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 장면이 아마도 어떤 텐트 안에서 조용히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성벽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 밖에서 성벽 밖에서 아마 큰 소리로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러지 마시고 제발 시리아 말로 좀 해주십시오. 우리도 다 시리아 말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말로 해주십시오. 우리 저 위에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이 말 때문에 낙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 말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랍사게가 더욱더 기고만장하게 더 큰 소리로 내가 니들하고만 지금 얘기하러 온 줄 아냐? 그러면서 더 큰 소리로 온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2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29절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그 아시리아 왕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적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을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 대적은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대단한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여도 따르지 말라. 그가 이르되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터인즉 이 도시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히스기야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 협정을 맺고 내게로 나아오라. 이 마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 주님 섬기는 거 어렵잖아. 적당히 나에게 타협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2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리하여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민족들의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가 이 당시에 지금 파죽지세로 주변 부족들을 지금 무찌르면서 지금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너무나 기고만장한 거예요. 도대체 어느 부족의 신이 우리 아시리아 신을 대적해서 이긴 신이 있었느냐. 니들 다 소문 듣지 않았냐. 그죠?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이 랍사게가 보여주는 이 행동이야말로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영적 전쟁을 싸워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조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일을 이겨나가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지금 내 소리를 듣고 계신 거 맞죠? 하나님 지금 네가 아무리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아무 반응도 안 하셨잖아. 하나님이 과연 이걸 도와주실 수 있겠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로 그가 생각하였도다.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백성들을 건지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게 된다면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인 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33편 18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주께서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키사 살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라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서 베푸소서. 주님은 우리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 중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기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근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다니엘서 한번 6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의 이제 이야기가 6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시리아의 이제 속국이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의 시기를 이제 훨씬 더 지나서 BC 뭐 586년인가요?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나서 이제 이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하는 때가 옵니다. 그랬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 중에 어린 자녀들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가 됐었죠. 그 이후에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때에도 그렇게 총리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 벨사살을 암살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왕이 되는 이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됐을 때에도 지금 세 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바벨론의 어떤 다른 이 총리들과 또 이 대신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대단히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리를 짜내고 짜내고 또 짜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아, 이 사람은 유대의 그 종교적인 그러한 문제를 걸어서 넘어뜨려야만 넘어뜨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왕에게 뭐라고 청원을 하게 되냐면, 7절에 보니까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고문관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의 이러한 그 왕들이 지금 신들로서, 이집트도 똑같고요, 신들로서 이렇게 지금 추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왕 이외의 어떤 다른 존재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이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자, 30일 동안만 그렇게 해보자, 이런 꾀를 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하들이 정말로 이 다리오 왕을 추켜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것은 다니엘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우쭐해가지고는 자기가 이렇게 최고가 되는, 신처럼 되는 이러한 것을 신하들이 제안했을 때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다니엘을 죽이는 그런 올감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이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령이 통과된 것을 알면서도 이제 10절에 보니까 자기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이 다니엘의 이러한 습관, 이것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가지고 지금 계략을 세웠던 것이었거든요. 분명히 이러한 법령이 발표되더라도 다니엘은 그걸 안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신하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니엘이 이런 조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이 신하들이 왕에게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 왕이 대단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결국은 이 다니엘을, 내가 아끼는 다니엘을 잡아놓기 위한 것이었구나를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신하들이 막무가내인 것이에요. 왕이 한번 이렇게 칙령을 세우면 이건 변기할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협박하죠 막 왕에게. 이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령도 바꿀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왕도 어쩔 수 없이 비통한 심정으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합니다. 그래서 이 며칠을 굶긴 이 사자를 그 굴 속에다 이렇게 가둬놓고, 그리고 사람을 그 안에 이제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이렇게 땅 속 깊은 곳에 이렇게 굴이 있고, 그 위쪽에서 이렇게 이제 맨홀 같이 이렇게 그 구멍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달아내리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을 달아내리고 나서는 돌로 그 입구를 다 막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을 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걸 뜯지 못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18절에 보니까 그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자기 앞에 악기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 날밤을 새고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가보았을 때는 어떤 정말 다니엘이 살아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뭐 이 왕이 뭐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정말 이 한 번이라도 그냥 그 흔적이라도 더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분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 중에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 중에서 우리의 친구들 중에서 또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큰일이 우리에게 큰일이 닥칠 때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곤경에 처해서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런 때 그들이 이것은 조롱의 말은 분명히 아니에요. 아까 원수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지만 랍사게는 우리를 조롱했지만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은 조롱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켜보면서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그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관례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사법이에요. 22절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내 무죄가 그분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니이다. 또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아무런 죄 없이 이곳에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막으셔서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왕이 이로 인해서 심히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뭐 뛸 듯이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즉시 명령해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니까 끌어내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지켜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왕이 이제 그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다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참 이게 우리가 지금 볼 땐 참 불합리하죠. 그렇죠? 우리가 옛날 그 왕조 시대의 이런 역사들을 보면 뭐 누구 하나 잘못하면 뭐 삼족을 멸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는 이 사람도 이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그냥 다 잡아다가 그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아마 줄로 이렇게 달아내리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밑으로 내려갈 때 사자들이 그 입이 닿는 그 위치에 다다랐을 때 그냥 낚아채가지고는 그들의 뼈를 다 산산조각 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 다리오가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이 다리오 왕도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됩니까? 그분은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옆에서 겪은 이 다리오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리오 왕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자신의 백성을 수렁에 빠지기 전에 미리 그 예방책을 주시지 않는가. 아, 미리 방지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빠지기 전에 그냥 이렇게 그 구덩이를 막아주시면 더 좋으실 텐데 왜 꼭 빠진 다음에서야 다 빠지고 나서야 우리를 건져주실까,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서 미리 건져주시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면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 구출해 주심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소중한 말씀으로 간직하면서 사십시다. 여기 시편 50편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건지겠다고 해놓고 거짓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건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게, 이게 아담 이래로, 범죄한 아담 이래로 인생이 겪어야 할 그러한 이 과정이에요. 그러한 모든 과정이 펼쳐질 때 이건 어쩔 수 없이 펼쳐지겠지만, 그러나 그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수렁 자체를 피하게 해주실 수도 있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면서 평지만 놓아주시지 않을 거예요. 요번에 어떤 구덩이에 빠졌다 일어났다 하더라도 조만간 또 빠질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너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을 구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네. 아예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이 어떤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어려움에서 구출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구출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시다. 시편 91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뒷부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이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건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건지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져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면 존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참 너무 비참하고 우리는 세상의 벌레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참 생각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놓고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높이 들어올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에게 우리를 자랑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21절처럼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 행하소서. 주의 긍휼이 선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저를 건지시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한 대적 원수, 이 원수들을 끊임없이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서, 또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지체들 중에서 이 대적과 싸우느라고 정말 기진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대적이, 이 원수가 너무 강력한 것 같이 보여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즉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탈출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거인들이 우리 삶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학생 때가 사실은 힘들다 힘들다 해도 사실은 가장 편한 때예요. 지금은 막 죽겠죠. 특별히 이제 이 고등학교 또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면 참 힘들잖아요. 우리 중에도 이제 수험생도 있고 하신데, 물론 그게 뭐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조금 더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돌이켜보면 그때가 오히려 쉬웠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히려 쉬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인생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이 대적들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카운터펀치를 맞고 그냥 넉다운이 돼가지고는 그래 주저앉아서, 그래서 우리가 참 비참한 마음으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정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귓가에는 계속해서 마귀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송가에 보니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 찬송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머물면서 저 원수 나를 조롱하도다.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랍사기의 그 조롱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듯한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괴로운 것은 그들이야 원수 마귀라고 치지만 우리 주변에서 나를 내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 내 결말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 생각할 때 내가 더 괴롭습니다. 마치 다리오 왕이 과연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저앉아 있고 힘이 없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너무 힘든, 미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냥 이집트에서 빼내놓을 능력까지만 있고 그 약속의 땅까지는 들여보낼 수 없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마침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수렁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 앉아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권면하십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다른 소망을 내려놓은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고 영화롭게 할 날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조망하십시다.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참 이제는 끝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긴 후에 우리의 입술로 직접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삶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